제7장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교회에 대해 말하기로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와 형제들의 운동을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형제들의 운동입니다. 두아디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보다 조금 좋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빌라델비아에는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고 주님의 약속은 빌라델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사람이 쓴 것이라면 빌라델비아까지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곱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상태를 예언하고 계시므로 라오디게아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라오디게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반적인 황폐한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글자를 합한 것으로서 라오는 일반 사람의 뜻이고 디게아는 풍속 또는 의견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의 뜻은 곧 일반 사람의 풍속 혹은 일반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한 가지는 교회는 이미 실패했고 이제 교회는 일반 사람의 의견이나 풍속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보았고 서로 사랑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을 보고 의견과 풍속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빌라델비아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의 진리를 본 사람은 심지어 그가 원한다 할지라도 개신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가 빌라델비아에 굳게 서지 못할 때 그는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후퇴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은 개신교라 불리우고 개신교에서 나온 것은 바로 형제들이라 불리우며 빌라델비아에서 나온 것은 라오디게아라고 불리웁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나오고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도 빌라델비아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한 교파의 잘못된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라오디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교파는 사대이지 라오디게아가 아닙니다. 각 교파는 개신교입니다. 교파는 라오디게아로 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빌라델비아가 실패할 때 비로소 라오디게아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사대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빌라델비아의 달콤한 맛을 보았으나 지금은 하락한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본적으로 많이 갖지 않은 것이 사대이고 성령 안에서 영적 풍성을 지키지 못할 때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락은 어떠한 하락입니까? 우리는 에베소로부터 정상적인 것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버가모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보고 두아디라에서는 이세벨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중간 계급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대는 우리에게 공개된 성경을 주었으나 사대 자신도 하나의 중간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우리는 오직 형제만을 볼 수 있으니 거기에는 평신도를 정복하는 계급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형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서지 않을 때 형제의 위치는 일반 사람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오는 것입니다. 사대에는 권위가 목사 제도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권위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잡고 모두 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권위를 잡는 것은 성령도 아니고 목사 제도도 아닌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권위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다수의 사람들이 권위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란 다수의 의견만이 의견으로 받아지며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신부가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 자신의 다수의 의견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 아닌 사람이 온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형제의 위치에 서지 않고 육적인 뜻을 따르는 인간의 위치에 서서 모두 찬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이 빌라델비아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형제의 사랑이 없고 육을 따르는 인간적인 의견이 있을 때 당신은 거기에서 라오디게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곧 됐다, 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이루시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만물 중에서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대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는 죽은 것이고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고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는 쓰지 않으시며 그들은 다시는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식은 충만하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더울 때는 빌라델비아였으나 지금은 식어졌습니다. 빌라델비아가 하락하면 라오디게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빌라델비아에 있던 사람만이 이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은 없다 하나 앞에서 나는 형제들의 운동이 종교개혁에 비해 더 위대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만 양적 개혁이었으나 형제들의 운동은 질적 개혁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행위면에서나 진리면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했고 그들 중에 요리사조차도 개신교의 선교사보다 진리를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교만에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다 못하지만 우리는 다 한다 넣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개신교회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스코필드도 형제들 가운데 가서 배웠습니다. 널리 알려진 집시 스미스도 그들 가운데 가서 유익을 얻고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역자, 학생, 전도자와 성도가 다 그들의 도움을 얻었고 빛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책을 통해 도움을 얻은 것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바이지만 온 세계에서 형제들처럼 성경을 가르친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학생은 다 다른 사람의 선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반대를 받았으나 그들 중에는 자칭 영웅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현저한 결과는 곧 자만하고 자족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지식에 불과하여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크다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만한 빌라델비아가 곧 라오디게아요. 라오디게아는 하락한 빌라델비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집회의 많은 곳에 행위와 가르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곧 영적 교만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를 볼 수 있고 라오디게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교회의 위치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빌라델비아에는 사랑이 있고 라오디게아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외면적으로는 분별이 없으나 라오디게아는 교만한 빌라델비아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많은 일들을 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형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일이 있는가? 어떤 형제는 새 잡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준단 말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잡지를 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을 주셨으니 우리는 만족한다. 만일 다른 것을 읽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다. 또 한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이냐? 또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즉시 떠오르는 것은 주님이 여기에서 지적하신 나는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서양의 한 섬에 몇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 집이 많이 부서지고 형제들의 집과 집회소도 무너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정부의 구제보다 먼저 전 세계의 형제들이 20만 파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확실히 형제의 사랑이 있었으나 그 중에는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라오디게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대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가 20여 년 사역을 하는 동안 교파의 목사나 교사 중에 그들 자신이 신령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약한 개신교는 4대요. 라오디게아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오직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개신교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은 없습니다. 오직 하락된 형제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락한 빌라델비아만이 라오디게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적 풍성에 대해서 사대는 자신에게 없음을 잘 압니다. 항상 자기들의 말은 우리의 열심은 부족하다. 열심 있는 교우들은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은 빌라델비아의 상태이지만 풍성을 과시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표시입니다. 오직 라오디게아만이 과시합니다. 빌라델비아의 위치를 떠난 사람이 사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개신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다만 라오디게아로 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사도시대의 정통을 이어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이어진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만 있고 생명은 없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크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확실히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과시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 가운데 과시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도 자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좋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과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자랑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돈이 날아가거나 액수가 변하는 일은 없지만 영적인 일은 과시하는 즉시 사라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할 때 그의 강함은 사라집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그 자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 때 그의 얼굴의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모른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은 좋으나 당신 자신이 영적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매우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빛 속에서 볼 때 그들은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공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신의 부유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원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기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내 곤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곤고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너는 로마서 7장의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눈으로 볼 때 가련한 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왜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한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가난한 것, 또 하나는 눈먼 것, 또 하나는 벌거벗은 것 때문입니다. 가난한 면에 관해서는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리면에서는 부요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합니다. 반드시 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약함은 곧 믿음이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련받은 믿음은 곧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부족할 때 당신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당신에게는 믿음과 듣는 말씀이 서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들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당신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훈련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부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은 전에 계시한 바와 같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흰옷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 흰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때묻지 않은 옷과 같이 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그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벌거벗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 설 때 하체를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옷을 입고 안 입고에 있지 않고 오직 흰가 희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흰옷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것이 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단체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비열한 동기에 의해 행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불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깨끗한 동기와 깨끗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활동이 있고 여러 마음이 있을 때 당신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 깨끗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십시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알약이 아닌 고약입니다. 고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론을 너무 잘 알아도 성령의 계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이론은 하나의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전해지지만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타인의 빗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함으로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론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틀렸다고 하시며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친구에게 내 대신 복음을 들어달라는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손으로 전해주는 것은 내게 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며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당신이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때 이론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은 곧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이 보는 것만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의 근거요, 다시 보는 것의 근거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위에 많은 말씀들이 다 책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며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제일 첫째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개인의 일일 뿐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절을 복음 전하는데 죄인에게 쓸 수도 있으나 오래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이요, 주님이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이 문은 단수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란 말입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은 교회의 마음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라는 네 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는 두 노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의 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선이요. 하나는 주관적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이요. 하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객관적 진리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면 그는 구름을 탄 사람처럼 실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주관적인 면에 서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만을 중시하고 항상 자기 내부만을 본다면 그는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사람은 다 이 두 진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완전케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회의 가장 큰 실패는 곧 객관적인 진리를 너무 중시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경시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실패하면 곧 라오디게아로 변합니다. 그의 실패는 객관적 진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인 것이 너무 많고 주관적인 것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바로 객관이 주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모든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변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두 방면의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만일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제요. 이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교제로 말미암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의 다른 약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님의 라오디게아에 대한 약속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면 너와 내가 함께 앉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각종 각양의 승리를 거친 후에야 아버지와 같이 보좌에 앉게 되었다. 너희들도 이겨야만 나와 함께 앉으리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가장 높은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기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